여러분, 지금 당장 그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심지어 동네 도서관도 전혀 없는 상태라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네, 완전히 아무것도 없는 백지 상태인 거죠.
맞아요. 그 상태에서 한 40년 전, 그러니까 1980년대쯤 일어난 어떤 사건에 대해서 아주 정확한 역사책을 써야 한다고 생각해 보는 거예요.
어휴, 구글 검색도 안 되고 그냥 사람들의 기억이나 막 떠도는 구전 아니면 운 좋게 발견한 낡은 메모 몇 장에만 의존해야 하는 상황이네요.
그렇죠. 솔직히 말해서 당장 어제 점심에 뭐 먹었는지도 헷갈리는 게 우리 현대인들이잖아요. 이런 기준으로는 이건 뭐 완벽한 허구의 소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최악의 조건일 겁니다.
네네,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느끼실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이 심층 탐구 시간에 함께 파헤쳐볼 출처 자료는요, 바로 이 불가능해 보이는 조건 속에서 무려 현대의 저널리즘 못지않은 집요한 팩트체크를 해낸 어떤 고대 기록물에 관한 내용입니다.
아, 크레이그 키너 박사님의 사도행전 강의 내용이죠?
네, 맞습니다. 누가의 역사 기록 방식이라는 엄청나게 흥미로운 연구 자료인데요. 자, 이 내용을 한번 자세히 풀어볼까요?
네, 좋습니다.
2000년 전의 기록, 특히 이 사도행전 같은 고대의 텍스트가 어떻게 현대의 그 엄격한 교차 검증을 다 통과할 수 있었는지, 그 고대인들의 놀라운 정보 보전 메커니즘을 오늘 낱낱이 파헤쳐보겠습니다.
오, 아주 흥미로운 출발점인데요. 키너 박사님의 연구가 제시하는 첫 번째 단서는 그 우리가 고대인의 능력을 너무 심각하게 과소평가하고 있다는 사실에서 출발합니다.
아, 과소평가요? 어떻게 과소평가하고 있죠?
그러니까 인터넷이나 하드디스크가 없던 시절이잖아요. 그 빈자리를 채운 건 다름 아닌 인간의 뇌, 즉 경이롭게 훈련된 기억력이었습니다.
기억력. 근데 보통 어떤 사건이 일어나고 한 40년, 45년 이렇게 흐르면 기억이 다 왜곡되거나 사라지는 게 인간의 본성 아닌가요? 과연 이것만으로 정확한 역사라고 할수 있을까요?
여기서 특히 매력적인 점은 고대 구전사회의 기준에서는 그게 전혀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키너 박사님이 자기 이웃인 96세 안나 할머니 사례를 들려주시거든요.
96세면 라디오나 TV가 대중화되기 전 세대시겠네요.
맞아요. 완벽한 구전 문화를 경험하신 분이죠. 놀랍게도 이 할머니는 1700년대부터 자기 가족에 내려오던 방대한 역사를 엄청나게 정확하게 기억하고 계셨어요.
잠깐만요. 1700년대요? 할머니 본인이 겪은 일도 아니고 몇 세대를 훌쩍 거슬러 올라가는 이야기잖아요.
네네. 근데 나중에 공공문서 기록하고 대조를 해보니까 그 세부 사항들이 정말 소름 돋게 싹다 일치했다는 거예요.
와, 진짜요? 보통 가족 모임에서 명절마다 듣는 이야기들도 막 삼촌 다르고 고모 다르고 시간이 지나면 살이 엄청 붙잖아요. 어떻게 문서랑 일치할 정도로 유지될 수 있죠?
아, 여기서 기억해야 할게 고대 사회에서 기억이라는 건 개인의 사적인 보관함이 아니었어요. 아주 철저한 공동체의 검증 시스템 아래에 있었다는 게 핵심입니다.
공동체의 검증 시스템이요?
네, 키너 박사님 아내분이 아프리카 콩고 출신이신데요. 그곳의 전통적인 구전 역사가 보존되는 방식을 보면 딱 답이 나옵니다.
아프리카 전통 사회에서는 어떻게 하는데요?
그런 사회에서는 중요한 역사나 이야기를 누군가 자기 마음대로 막 덧붙이거나 뺄 수가 없어요. 만약에 누가 이야기를 전하다가 핵심 디테일을 틀리게 말하잖아요.
네네. 그러면 그 이야기를 다 같이 공유하고 있는 마을 사람들이 즉각적으로 끼어들어서 정정하고 바로잡아 버립니다.
아하, 그러니까 단순히 혼자 속으로 끙끙대며 외우는 게 아니라 마을 전체가 무슨 하나의 거대한 분산형 데이터베이스 역할을 했다는 거군요.
정확해요. 그런 집단적인 팩트체크를 거치면서 핵심 정보는 세대가 지나도 원형 그대로 딱 보존되는 거죠.
오, 듣고 보니 핵심 줄거리가 그렇게 유지된다는 건 완벽히 이해가 가네요. 근데 그래도 여전히 의문이 남는 게요. 디테일한 부분들, 그러니까 막 엄청 긴 텍스트 전체를 토씨 하나 안 틀리고 외우는 건 약간 다른 차원의 문제 아닌가요?
물론이죠. 그래서 그 당시 지식인들이나 학자들의 암기훈련 방식을 한번 들여다봐야 합니다.
뭔가 특별한 훈련법이라도 있었나요?
고대 그리스 시대 생각해보세요. 글을 전혀 못 읽는 음유시인들이 그 엄청난 분량의 일리아드랑 오디세이를 처음부터 끝까지 통째로 외워서 불렀잖아요.
아, 맞다. 그거 책으로 보면 진짜 무기로 써도 될 만큼 두껍잖아요. 고대 기준으로 한 48권 물량이라고 들었는데.
네, 어마어마하죠. 그리고 피타고라스 학파 학교에서는 제자들한테 진짜 혹독한 룰을 적용했어요.
혹독한 룰이요? 수학 문제라도 수천 개씩 풀게 했나요?
아니요. 학생들은 매일 아침에 자리에서 일어나서 침대 밖으로 발을 딱 내딛기 전에 전날 배운 모든 내용을 토씨 하나 틀리지 않고 완벽하게 암송해야만 했어요.
어, 세상에.
그걸 해내지 못하면 하루 일과 낙체를 시작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아니, 아침에 눈 뜨자마자 전날 배운 수학 공식이랑 철학 논리를 통째로 다 읊어야 침대에서 나올 수 있다고요? 와, 현대 학생들한테 이거 시키면 당장 뉴스에 나고 학교 문 닫아야 할 텐데요. 어허, 맞아요. 근데 로마 시대로 넘어가면 더 믿기 힘든 기록들이 나옵니다.
더 심한 게 있다고요?
네. 대소 세네카라는 인물의 일화를 보면 인간의 뇌가 진짜 어디까지 확장될 수 있는지 혀를 내두르게 되거든요. 이 사람은 한 번에 2,000명의 사람 이름을 순서대로 듣고 그걸 그대로 다 외워서 불렀다고 해요.
2,000명이요? 아니, 저는 방금 전에 본 제 신용카드 번호 16자리도 뒤돌아서면 바로 까먹는데 말이죠.
심지어 200줄에 달하는 시를 들려주면 처음부터 끝까지 쫙 외우는 건 기본이고요. 마지막 줄부터 첫 줄까지 역순으로 완벽하게 암송해냈다고 합니다.
와, 200줄짜리 시를 거꾸로요? 진짜 인간 복사기가 따로 없네요.
또 재밌는 일화도 있어요. 어떤 신앙송회에서 있었던 일인데 다른 시인이 무대에서 자기가 새로 쓴 시를 처음으로 막 낭독을 했어요. 근데 그건 조용히 듣고 있던 남자가 낭독이 끝나자마자 벌떡 일어나더니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뭐라고요?
그건 당신 씨가 아니라 내 시를 표절한 거다. 이렇게요. 그러고는 증명이라도 하겠다는 듯이 방금 태어나서 처음 들은 그 시를 그 자리에서 완벽하게 암송해버린 거예요.
대박. 그럼 원래 시 쓴 사람은 얼마나 황당했을까요? 청중들은 진짜 표절인 줄 알았을 거 아니에요.
다들 감쪽같이 속아 넘어갔죠. 나중에 그게 그냥 암기력 자랑하려고 친 장난이었다는 게 밝혀지긴 했지만요.
어휴, 장난 스케일도 참 고대스럽네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경매장에 가서 하루 종일 메모지 한 장 없이 구경만 하다가 그날 거래된 모든 물건 목록, 낙찰자 이름, 정확한 낙찰 가격을 단 1원의 오차도 없이 전부 기억해낸 일화도 있습니다.
진짜 미쳤네요. 근데 왜 그 당시 사람들은 굳이 뇌를 그렇게까지 혹사시키면서 이런 비정상적인 암기력을 키운 걸까요? 지금 우리 현대인들은 굳이 그렇게 안 살잖아요.
그게 당시에는 정확한 기억력이 지금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아주 필수적인 생존 기술이자 지적 능력의 척도였거든요.
아, 생존 기술이요?
네. 종이나 양피지 같은 기록 매체가 그 당시에는 엄청나게 비쌌어요. 게다가 글을 읽고 쓸 줄 아는 사람 비율도 극히 낮았고요. 책을 구하는 것 자체가 하늘의 별따기다 보니까 지식을 소유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냥 뇌에 직접 새겨넣는 것뿐이었던 거죠.
아하, 그러니까 문자 해독이나 기록 기술이 부족했던 환경이 역설적으로 인간 뇌의 암기 능력을 완전 극대화하는 쪽으로 진화시켰다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고대인들의 뇌가 단순히 비어 있었던 게 아니라 우리랑은 완전 다른 방식으로 최적화되어 있었다는 게 굉장히 신선하네요. 근데요, 전문가님, 아무리 암기력이 슈퍼컴퓨터급이었다고 해도 말이죠. 오직 머릿속에만 있는 정보는 확실히 한계가 있지 않나요?
그렇죠, 아무래도.
시간이 지나고 그 기억을 가진 사람이 죽어버리면 데이터는 영원히 삭제되는 거잖아요. 이것만으로 성관 같은 기록이 완벽히 보존됐다고 하기엔 좀 불안한데요?
아주 예리한 지적이십니다. 그래서 키너 박사님 연구도 기억력 하나에서만 멈추지 않습니다. 고대인들도 인간 기억이 유한하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아주 훌륭한 보조수단을 썼어요.
보조수단이라면 설마 메모인가요?
네, 바로 메모와 기록입니다. 구전 전통을 목숨처럼 중시하던 고대 유대교 랍비들조차도요, 그 방대한 율법이나 중요한 맥락을 안 놓치려고 개인적인 노트, 이른바 메모장을 아주 적극적으로 활용했습니다.
아,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부분이 나옵니다. 저도 키노 박사님 자료 보면서 이 대목에서 제일 크게 웃었거든요.
아, 퀸틸리아누스 일화 말씀이시군요.
네네. 로마의 저명한 수사학자 퀸틸리아누스랑 그 열정 넘치는 학생들 이야기. 여러분, 이거 진짜 재밌습니다.
이 일화가 고대인들 기록 문화가 얼마나 치밀했는지 보여주는 아주 상징적인 사건이죠. 퀸틸리아누스는 당대 최고의 일타 강사였어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그 강의를 들으면서 단어 하나라도 안 놓치려고 엄청 필사적으로 노트를 필기한 거예요.
네네.
근데 이 학생들이 강의록을 너무 꼼꼼하게 받아 적은 나머지 퀸틸리아누스 교수님이 검토하거나 허락하지도 않았는데 자기들끼리 그 노트들을 모아서 무단으로 책을 덜컥 출판해버린 겁니다.
하하, 이거 현대 대학 강의실 상황에 비유해보면요. 교수님이 아직 다듬지도 않은 초안 노트, 심지어 수업 중에 무심코 던진 아재개그나 말실수까지 들어있는 날것의 노트를 학생들이 위키피디아에 무단으로 싹 다 박제해버린 거랑 똑같은 오잖아요.
완전 똑같죠. 실제로 퀸틸리아누스가 나중에 그 책을 보고 막 탄식을 했대요. 학생들이 너무 세세하게 다 적어버리는 바람에 자기가 강의 중에 무의식적으로 했던 자잘한 문법 실수들까지 세상에 영원히 출판되어 버렸다고 엄청 곤혹스러워했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진짜 이불킥 제대로 하셨겠네요.
네, 근데 이게 의미하는 바가 커요. 당시 사람들이 마음만 먹으면 누군가의 말을 사실상 현대의 녹음기 수준으로 정확하게 텍스트로 옮겨 적을 수 있는 기술과 엄청난 의지가 있었다는 명백한 증거니까요.
아, 그렇다면 사도행전의 배경이 되는 초기 기독교 시대의 인물들도 이런 꼼꼼한 기록 문화에 되게 익숙했겠네요.
당연하죠. 예를 들어서 예수 제자 중에 마태 있잖아요. 마태의 원래 직업이 세리, 즉 세금 징수원이었습니다.
아, 돈 계산하는 직업이요?
네, 로마 제국의 세금 시스템이 얼마나 복잡했겠어요. 수많은 사람들의 소득, 물건 종류, 세액을 아주 정확하게 장부에 기입해야만 했거든요.
숫자는 틀리면 바로 목이 날아갈 수도 있으니까요.
맞아요. 이런 직업을 가졌던 사람한테 세부사항을 꼼꼼히 메모하고 수치화하는 건 뭐 숨쉬는 것만큼 자연스러운 일상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을 직접 쓴 누가 역시 의사이자 학자적인 배경을 가졌잖아요.
네네.
누가가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겪은 사건들에 대해 상당히 구체적인 여행 일지를 작성했다는 흔적을 문헌 곳곳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훈련된 슈퍼 기억력에다가 디테일한 메모광들의 습관까지 결합됐다. 오, 이건 뭐 거의 완벽하네요. 근데요, 전문가님, 이 대목에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아주 큰 장벽이 하나 딱 버티고 있습니다.
어떤 장벽 말씀이시죠?
바로 언어 문제요.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 일상어는 아람어였잖아요. 예수나 핵심 목격자들도 당연히 싹 다 아람어로 대화했을 텐데 누가 쓴 기록이나 신약 성경은 전부 헬라어, 그러니까 고대 그리스어로 쓰여 있단 말이죠.
네, 언어가 다르죠.
아무리 잘 기억하고 메모를 열심히 해도 언어가 아예 바뀌어버리면 원래 의미나 미세한 뉘앙스가 완전히 변질되는 거 아닌가요? 원래 번역의 배신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번역기 돌리면 막 이상하게 나오는 것처럼요.
기너 박사님도 딱 그 지점을 아주 중요하게 다룹니다. 우리 현대인들은 주로 하나의 모국어만 쓰는 환경에 익숙하니까 번역을 거치면 당연히 원래 의미가 훼손될 거라고 지레 짐작을 하거든요.
그렇죠.
하지만 1세기의 지중해 세계, 특히 유대 지역과 그 주변은 완전한 다국어 융합사회였습니다. 아람어랑 헬라어가 일상에서 그냥 끊임없이 섞이고 교차하는 환경이었어요.
아, 마치 요즘 다문화 가정이나 여러 나라가 두터있는 국경지대 사람들처럼요?
맞아요. 여기서 키너 박사님의 다시 한번 자기 아내분 사례를 드는데요. 아프리카 콩고 출신인 아내분은 무려 5개 국어를 자유자재로 구사하신다고 해요.
우와, 5개 국어요?
네. 심지어 전화를 할 때 5명의 다른 언어를 쓰는 사람하고 번갈아 통화하면서도 머릿속에서 한 치의 끊김이나 혼선 없이 그 사람 언어에 맞춰서 사고방식 자체를 실시간으로 딱딱 전환하신대요.
실시간 통역기 수준이네요.
그러니까 이런 다중언어 환경에서 나고 자란 사람들한테는 두 언어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핵심 의미를 안 읽고 전달하는 게 전혀 어려운 미션이 아니라는 거죠.
초기 기독교인들도 이와 똑같이 아람어랑 헬라어 사이를 일상적으로 매끄럽게 번역해냈을 겁니다.
근데 그 번영이 정말로 매끄럽고 정확했다는 증거가 텍스트에 남아있나요? 심증 말고 물증 같은 거예요.
아주 뚜렷한 언어학적 물증들이 있습니다. 헬라어로 쓰인 성경 텍스트들을 원어민 시각에서 아주 꼼꼼히 분석해보면요. 단어 자체는 분명 헬라어를 썼는데 문장의 리듬이나 관용적인 표현은 철저하게 아람어 구조를 띠고 있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아,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죠?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인자라는 표현입니다. 영어로는 son of the man이죠.
아, 그 표현. 제가 듣기로는 헬라어 문법으로는 사실 되게 어색하고 부자연스러운 문장 구조라고 하던데요.
맞습니다. 정통 헬라어 화자라면 일상생활에서 절대 그런 식으로 말 안 하죠.
약간 한국어로 치면 영어 번역투 문장처럼 들리는 거군요.
딱 그거예요.
하지만 히브리어나 아람어에서는 사람이나 특정 인물을 지칭할 때 아주 흔하고 자연스럽게 쓰이는 관용구거든요. 이게 무엇을 뜻하느냐?
번역을 함부로 안 했다는 뜻인가요?
그렇죠. 기록자들이 아람어로 된 구전이나 목격담을 헬라어로 번역할 때 본인들 입맛에 맞게 막 세련된 헬라어식으로 멋대로 의역해버리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오.
오히려 원래 화자가 사용했던 아람어 특유의 독특한 리듬, 말투, 문화적 뉘앙스를 최대한 안 망치려고 문법적으로 어색해지는 걸 뻔히 알면서도 정교하게 보존하려고 애썼다는 아주 강력한 증거인 셈이죠.
와, 번역 과정 자체가 1차 자료를 지켜내는 투명한 유리창 역할을 한 거네요. 자, 여러분, 정리해봅시다. 놀라운 기억력 확인했고요. 치밀한 메모 습관, 그리고 방금 정교한 다국어 번역 능력까지 싹 다 확인했습니다.
네네.
근데요, 저널리즘 관점에서 보면 이 모든 기술적인 완벽함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취재원 말씀이시군요.
맞아요. 바로 누구한테 들었냐입니다. 아무리 글 잘 쓰고 번역 기가 막히게 해도 정작 들은 이야기 자체가 멀리서 떠드는 헛소문이라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누가는 도대체 어떻게 당시 사건의 1차 정보원들, 그러니까 핵심 목격자들한테 직접 다가갈 수 있었던 걸까요?
이 질문이 바로 누가의 역사 기록이 그저 그런 설화 모음집하고 뼈대부터 구별되는 결정적 차이입니다. 누가는 그냥 소문만 주워 듣고 책상에 앉아서 소설 쓴 사람이 아니었어요. 사도행전 후반부, 대략 16장부터 28장까지 텍스트를 주의 깊게 분석해보면 아주 극적인 시점 변화가 일어납니다.
시점 변화요?
네. 저자가 계속해서 바울은 이랬다, 그들은 저랬다 하고 제3자 시점으로 기록을 하다가요. 특정 사건들에 진입하면서 갑자기 우리가 배를 타고 우리가 그곳에 도착했다 이런 식으로 우리라는 대명사를 막 쓰기 시작합니다.
기자가 원래 사건 외부 관찰자였는데 어느 순간 사건 한복판에 들어가 있는 셈이네요. 종근 기자나 동행 취재 기자로 돌변한 거군요.
그렇습니다. 누가는 바울 여정에 자기가 직접 합류해서 엄청나게 많은 사건을 눈앞에서 본 목격자였어요. 그리고 이 밀착 취재의 클라이맥스라고 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시기가 등장하는데요.
언제죠?
바울이 가이사랴라는 도시에 있는 로마 총독 펠릭스한테 붙잡혀서 감옥에 무려 2년 가까이 구금되었던 사건이 있습니다.
2년이나요?
네. 이때 바울의 동행자였던 누가는 리더인 바울이 감옥에 갇혀있는 이 2년 동안 가이사랴와 그 주변 지역인 유대 땅에 머물면서 엄청나게 많은 자유 시간을 얻게 된 거예요.
잠깐, 그 2년 동안 누가는 대체 밖에서 뭘 했을까요? 바울 면회만 다니면서 그냥 카페에서 시간만 때우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당연히 아니죠. 가이사랴랑 인근 유대 지역은 초기 기독교 운동이 태동한 절대적인 핵심 거점, 그러니까 사건의 본원지잖아요. 기노 박사님은 누가가 이 금쪽 같은 2년의 시간을 철저한 현장 탐사 보도에 쏟아부었을 거라고 분석합니다.
아, 취재하러 돌아다녔겠구나.
네. 그는 이 기간 동안 초기 교회의 핵심 멤버인 빌립을 직접 만날 수 있었고요. 무엇보다 예수와 한 집에서 자란 친형, 야고보 같은 그 최초의 1차 목격자들하고 엄청나게 깊이 교류하면서 철저히 조사할 수 있었을 겁니다.
와, 이거 비교하자면 종근 기자가 한 도시에 2년 동안 발이 묶이는 바람에 그 사건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겪은 최초 창립자들을 상대로 시간 제한 없는 무제한 독점 인터뷰를 따낸 거랑 똑같네요.
정확한 비유입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좀 비판적으로 태클을 걸어볼게요. 누가가 그 목격자들을 직접 발로 뛰며 만난 건 100번 이해하겠어요. 하지만 그 목격자들이 다 같이 작당하고 거짓말을 했을 가능성은 없나요?
거짓말이요?
영웅담을 기획한 거라면 그 거짓말의 구조가 당대 기준으로는 너무나도 비합리적이고 스스로를 깎아막는 자멸적인 방식이었거든요.
왜 자멸적이죠?
기노 박사님이 제시하는 아주 강력한 논거가 하나 있는데 바로 그들이 여성들의 증언을 사건의 전면에 내세웠다는 점입니다.
여성들의 증언이요? 1세기 로마 시대나 유대 사회에서 여성의 증언이 무슨 특별한 법적 의미라도 가졌나요?
완전 정반대입니다. 1세기 지중해 세계에서 여성의 증언은요, 법적으로나 사회적으로 거의 아무런 효력이 없었어요. 아예 안 쳐졌죠.
차별이 심했군요.
네, 사람들은 여성의 증언을 되게 가볍고 감정적이고 신뢰할 수 없는 것으로 치부하는 지독한 편견을 갖고 있었어요. 당대 아주 저명한 유대 역사가인 요세푸스의 기록을 보면요, 여성들은 본성적으로 경박하고 변덕스러우니 그들의 증언은 법정에서 결코 받아들여져서는 안 된다라고 진짜 아주 노골적으로 명시되어 있을 정도입니다.
헐, 충격적이네요. 근데 누가가 쓴 기록을 보면 기독교 신앙에서 그 제일 중요하고 기적적인 사건, 예수의 부활을 맨 처음으로 목격하고 증언한 사람들이 바로 다름 아닌 여성들이잖아요.
맞습니다. 바로 그 지점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세요. 만약 누가가나 초기 목격자들이 사람들 속이려고 이야기를 완전히 꾸며낸 거라면 당시 사회에서 제일 무시당하고 신뢰도 못 받는 여성들을 굳이 결정적인 1차 증인으로 내세우는 그 바보 같은 짓을 왜 했겠습니까?
아, 그러게. 진짜 조작을 할 거였으면 차라리 존경받는 남성 귀족이나 제사장 같은 권위 있는 사람이 번쩍이는 빛과 함께 목격했다 이렇게 썼어야 사람들이 믿었겠네요.
맞아요. 그래야 당시 사람들을 설득하기 훨씬 쉬웠을 텐데 말이죠.
아하, 오히려 당대 문화적 기준에서 볼 때는 자기들 주장 펼치는데 진짜 극도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최악의 약점인데도 불구하고 일어난 사실 그대로, 팩트 그대로 여성들을 최초 목격자로 적어 넣었다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이거야말로 꾸며낸 이야기가 절대 아니라는 뜻이죠. 역사학에서는 이런 현상을 당혹성의 기준이라고 부르거든요.
당혹성의 기준이요?
네. 자신들한테 불리하고 곤혹스러운 사실조차 가감없이 기록했다는 것 자체가 그 텍스트가 지닌 저널리즘적 무결성과 진실성을 증명해준다는 겁니다.
와, 팩트 폭행이네요. 좋습니다. 여기까지 누가가 1차 목격자를 철저하게 밀착 취재했고 불리한 사실도 타협 없이 그대로 기록했다는 건 완벽하게 설득됐습니다.
네네.
근데요, 전문가님. 아무리 기자가 발로 뛰며 뛰어난 취재 기록을 남겼어도 검증은 약간 별개의 문제잖아요. 누가가 기록한 내용들이 성경이라는 어떤 종교적 테두리를 벗어나서 당시 세속세계의 진짜 역사적 지리적 팩트들하고는 얼마나 일치합니까?
아, 외부 검증 말씀이시군요.
네. 요즘 현대의 유명 소설가들도 작품 하나 쓰려고 현장 답사가고 자료조사 엄청나게 하잖아요. 혹시 누가도 그냥 발품 많이 팔고 리서치 잘한 고대의 훌륭한 역사 소설가 아니었을까요?
고대 소설 장르가 작동하던 방식을 알면 그런 비교 자체가 아예 성립할 수 없다는 걸 알게 됩니다. 고대 소설이나 신화들은 서사를 그냥 극적으로 전개하는 데만 집중하지 막 세부적인 연도나 정확한 지명, 특히 복잡하게 휙휙 박히는 지방 관직의 명칭 같은 이런 미세한 디테일에는 전혀 집착하지 않거든요.
아, 두루뭉술하게 썼다는 거군요.
네. 하지만 누가의 기록은 그런 뭉뚱그려진 묘사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이른바 마이크로 디테일이라고 부를 수 있는 진짜 현장에 직접 가서 보지 않고서는 도저히 알 수 없는 국지적인 팩트들로 꽉꽉 차 있어요.
그 소름 돋는 마이크로 디테일들, 청취자 여러분을 위해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는지 꼭 좀 소재 좀 해주세요.
사도행전에서 누가는 데살로니가라는 도시의 지방 관리들을 부를 때 폴리타르크라는 아주 특수한 단어를 사용합니다.
폴리타르크요?
네. 반면에 에베소라는 도시의 관리는 그란마테오스, 즉 서기장이라고 완전히 다르게 명시하거든요. 이게 왜 놀랍냐면 방대한 로마 제국 안에서는 도시마다 심지어 몇 년 주기로 그 지역을 통치하는 관료들 명칭이랑 직제가 계속 바뀌었어요.
와, 완전 행정 시스템이 복잡했겠네요.
네, 그래서 나중에 후대 역사가나 소설가가 그냥 상상으로 글을 쓰면서 그 특정 연도 특정 도시의 정확한 행정 관직명을 완벽하게 핀셋으로 집어내듯 맞춘다는 건 스마트폰 검색 없이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근데 누가는 이 복잡한 퍼즐을 한 치의 오차도 없이 맞췄어요.
진짜 소름 돋는 디테일이네요. 게다가 지리적 정보에 있어서도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면서요. 바울 일행이 내륙으로 이동할 때 어느 산맥을 넘고 어디를 먼저 거치는지, 뭐 예를 들어 더베를 거쳐 루스드라로 핫다, 이런 미세한 지형적 순서가 1세기에 실제 도로망하고 완벽하게 맞아떨어진다고 들었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정치인들 스캔들을 빼한 팩트체크도 놀라운 수준입니다. 아까 제가 말한 가이사랴의 펠릭스 총독 있잖아요.
네, 감옥에 가뒀던 총독?
그 사람이 생전에 결혼을 여러 번 했거든요. 근데 누가는 바울이 재판받던 딱 그 특정 시기에 펠릭스가 유대 출신 공주인 드루실라라는 여자와 결혼 상태였다는 사실을 콕 집어서 명확하게 기록해뒀습니다.
와, 가십거리까지 팩트체크를 했네요.
그리고 로마로 압송되는 배 위에서 겪은 폭풍우의 성질이나 바람 방향, 선원들이 위기 상황에서 닻을 내리고 장비 다루는 방식 같은 아주 전문적인 해양학적 지식까지 엄청 세밀하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냥 대충 아이고 거센 풍랑을 만났다 이게 아니라 거의 항해 일지 수준으로 전문적으로 썼다는 거군요. 이런 엄청난 디테일을 기독교 내부 말고 외부 시각에서 객관적으로 싹 다 검증해낸 학자도 있죠.
네, 20세기 초에 아주 유명했던 역사가이자 신학자인 아돌프 폰 하르낙입니다.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게 뭐냐면요. 하르낙은 성경의 기적이나 초자연적인 현상들을 전혀 믿지 않았던 굉장히 회의적이고 자유주의적인 성향의 깐깐한 학자였다는 점이에요.
오, 깐깐한 팩트체커가 등판했군요.
네, 그는 사도행전의 역사성을 몹시 의심하면서 바울이 직접 쓴 여러 서신서들하고 누가의 사도행전 기록을 쫙 펼쳐놓고 아주 혹독하게 대조하며 교차 검증을 시도했습니다. 파헤쳐보겠다 이거죠.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됐나요? 팩트가 안 맞는 부분이 너무 많아서 막 책을 던져버리고 비판했나요?
정반대입니다. 그 깐깐한 학자가 연구를 싹 마친 뒤에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자기 견해를 완전히 180도 바꿨습니다.
왜죠?
그는 바울의 개인 편지들과 누가의 역사 기록 사이에서 의도적으로 입을 맞추고 쓸 수는 절대로 없는 무려 39가지의 명백하고 세밀한 팩트 교차점들을 찾아냈거든요.
무려 39가지나요?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겹쳤나요?
진짜 아주 사소해 보이는 디테일들이 톱니바퀴처럼 딱딱 맞물려 돌아가는 건데요. 예를 들어 바울이 다마스쿠스에서 광주리를 타고 성벽을 몰래 도망친 사건의 아주 구체적 정황이나 바나바, 실라, 디모데 같은 인물들 사이에 얽히고 설킨 인간관계 갈등, 그리고 여러 도시 방문하면서 발생한 사건들의 연대기덕 순서 같은 것들이 두 문헌 사이에서 단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일치했던 겁니다.
와.
그래서 그 의심 많던 자유주의 학자조차도 두 손 두 발 다 들고 이 기록은 철저하게 실제 사건과 1차 목격자의 증언에 기반한 역사적으로 극도로 신뢰할 만한 문헌이다 라고 결론 내릴 수밖에 없었죠.
와, 1세기에 살았던 사람이 20세기 최고 깐깔한 학자의 팩트체크를 아주 가볍게 통과해버렸군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고대인들의 경이로운 기억력, 꼼꼼한 기록 보존 기술, 밀착 인터뷰, 그리고 완벽에 가까운 외부 팩트체크까지 다 확인을 했습니다.
네, 촘촘하죠.
이쯤 되면 논리가 거의 철벽방어 수준으로 구축된 것 같은데요. 하지만 제 머릿속에 여전히 풀리지 않는 마지막이자 가장 거대한 의문표가 딱 하나 남아있습니다.
오, 어떤 부분이죠?
분량의 문제입니다. 사도행전을 쭉 읽다 보면요. 전체 분량의 무려 4분의 1, 즉 25%가 등장인물들의 연설로 꽉 채워져 있거든요.
네, 연설이 많긴 하죠.
아니, 스마트폰 녹음기도 없고 뭐 타자치는 법원 속기사도 없던 시절에 어떻게 등장인물들이 그 수많은 군중 앞에서 쏟아낸 길고 화려한 면연설들을 토시 하나 안 틀리고 기록할 수 있었을까요? 솔직히 제 기자의 시각으로 보자면 누가 글에 극적인 긴장감을 확 끌어올려고 헐리우드 영화 각본가처럼 막 멋지게 창작해낸 대사들 아닐까요?
그 부분은 고대 역사 서술 연구할 때 학자들이 가장 예리하게 파고드는 지점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고대의 훌륭한 역사가들은 아주 독특한 기법을 하나 사용했거든요. 그리스의 위대한 역사가 투키디데스조차도 종종 썼던 방법인데 바로 프로소포포이아라는 수사학적 기법입니다.
프로소포포이아요. 이름이 좀 어려운데 정확히 어떤 방식입니까?
아주 쉽게 말해서 캐릭터와 상황에 맞춘 연설 창작 기법입니다. 역사가가 어떤 중요한 사건을 막 기록할 때 그 현장에서 역사적 인물이 정확히 무슨 말을 했는지 완벽한 기록이나 녹취가 안 남아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녹음기가 없으니까요.
그럴 때 역사가는 자기 학식과 상상력을 총동원해서 이 인물의 성향과 당시 절박한 시대 상황을 딱 고려해 볼 때 아마 이 자리에서 요런 논리와 요런 톤으로 연설을 했을 것이다 라고 유추해서 엄청 그럴듯한 연설문을 지어내는 겁니다.
아, 팩트에 기반한 상상력으로 빈칸을 채우는 거군요. 약간 사극에서 대사 쓰듯이요.
네. 아까 여성 증언 얘기할 때 언급했던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 있잖아요. 그 사람 책에도 아주 전형적인 프로소포포이아 예시가 등장합니다. 로마군한테 완전히 포위돼서 멸망이 코앞에 닥친 마사다 요새에서 반군 지도자인 엘리아살이 유대인들한테 자결을 촉구하며 아주 비장한 연설을 하거든요. 요세푸스 기록 보면 이 연설이 정말 눈물 속 빼게 장엄하게 묘사되어 있어요.
와... 내일 다 죽게 생긴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 외친 연설이라면 뭐 엄청 거칠고 투박하지만 뼛속까지 심금을 울리는 그런 말들이었겠네요.
근데 여기서 진짜 재미있는 게 뭔지 아세요? 요세푸스가 기록한 엘리아살의 연설을 자세히 뜯어보면 그 텍스트 안에 고대 그리스의 플라톤 철학이 아주 깊고 정교하게 쫙 배어있다는 겁니다.
네, 플라톤이요? 내일 로마군 칼에 찔려 죽게 생긴 거친 반군 지도자가 뜬금없이 그 고상한 플라톤의 영혼 불멸설을 논리정연하게 설파했다고요?
이상하죠? 상황에 전혀 맞지 않을 정도로 지나치게 철학적이고 학술적이란 말이에요. 이것은 요세푸스가 자신의 뛰어난 헬라어 수사학적 능력과 학식을 로마에 세련된 독자들한테 뽐내려고 아주 고도로 각색하고 창작했다는 뚜렷한 증거입니다.
고대 역사가들한테는 이게 일종의 예술적 관행으로 허용되던 기법이었어요.
그렇다면 누가도 사도행전을 쓰면서 베드로나 바울의 연설 대목에 자기 문학적 재능을 마음껏 뽐내면서 막 각색을 했겠네요.
놀랍게도 누가는 그 각색의 유혹을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사도행정의 연설문들을 헬라어 원문하고 수사학적 관점에서 철저히 분석해보면요. 당시 유행하던 할리우드 영화식의 화려한 각색이나 작가의 지적 허영심을 채우기 위한 과정된 수사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진짜요?
네.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그 유명한 베드로의 오순절 연설을 예로 한번 들어볼까요? 내용을 읽다 보면 굉장히 깊이가 있어서 되게 긴 명연설처럼 느껴지거든요.
맞아요. 한 번에 수천 명을 회심시킨 엄청난 기적의 연설이니까 분량도 어마어마할 것 같잖아요.
하지만 그 베드로의 연설을 실제로 스톱워치 쳐놓고 소리내어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보면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아십니까?
글쎄요. 한 30분?
불과 2분에서 3분이면 전부 다 읽을 수 있는 아주 짧은 분량입니다. 네, 고작 2분이요. 수천 명 군중이 모인 그 역사적인 날의 웅장한 연설이 달랑 2분짜리였다고요?
바로 그게 핵심입니다. 상식적으로 베드로가 무대 올라가서 딱 2분만 말하고 내려왔을 리는 없겠죠. 누가가 사도행전에 기록한 것은 연설의 화려한 원문 전체를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녹취한 것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자기 입맛대로 길고 멋지게 창작한 것도 아니었어요.
그럼 뭐죠?
누가는 자기가 수집한 메모나 현장 증인들의 기억을 쫙 모아서 그 연설의 가장 핵심적인 논리와 뼈대만을 딱 추출해낸 일종의 연설의 요약본을 기록한 겁니다.
아하, 원본 연설은 시간상 훨씬 길었겠지만 팩트를 왜곡하는 그 어쭙잖은 창작을 피하기 위해서 오직 확실하게 확인된 핵심 주장들만 딱 압축해서 실었다는 뜻이군요.
정확합니다. 본문 자체에도 그걸 스스로 증명하는 구절이 버젓이 나와요. 베드로 연설이 끝난 직후 사도행전 2장 40절을 보면 누가가 이렇게 덧붙입니다.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아, 여러 말로 더했다고 적혀 있군요.
맞아요. 즉, 누가는 독자들한테 여러분, 이것 말고도 베드로가 여러 가지 말로 아주 길게 강연을 했지만 나는 그중에서 가장 확실하고 중요한 핵심 요지만 여기에 적어둡니다. 라고 정직하게 밝히고 있는 셈인 거죠.
그렇다면 이 모든 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누가는 당대 지식인들이나 역사가들 사이에서 엄청 박수받던 그 과장된 각색이나 수사학적 지적 허영심에 전혀 1도 관심이 없었다는 거네요.
네, 철저하게 배제했죠.
화려한 문장으로 자기 자신을 돋보이게 만들기보다는 철저하게 자기가 직접 발로 뛰고 취합한 팩트, 그리고 정보원의 메모를 기반으로 진실만을 딱 요약해내는데 집중한 사람. 와, 키너 박사님의 연구를 통해 본 누가는 그야말로 고대 세계에 존재했던 완벽주의적인 팩트체커 그 자체였습니다.
훈련된 고대인들의 경이로운 기억력이라는 하드웨어, 그리고 그 기억의 빈틈을 메우는 라피들과 지식인들의 치밀한 노트 필기 습관.
네네.
또 아람어의 문화적 리듬을 손상시키지 않고 헬라어로 옮겨는 정교한 다국어 번역 능력. 핵심 목격자들을 대면하기 위해 가이사라에서 보낸 2년이라는 집요한 잠입 취재의 시간.
정말 대단했죠.
심지어 자기들 주장에 불리할 수 있는 여성들의 증언까지 그대로 싣는 저널리즘적 정직성. 당시 미세한 관직명과 지리까지 싹 다 맞춰낸 로컬 마이크로 디테일과 하르나게 교차 검증 통과. 그리고 마지막으로 작가적 상상력을 절제하고 팩트 중심의 요약법만을 남긴 연설 기록 방식까지. 누가가 보여준 이 모든 역사 기록의 파노라마는요, 현대를 사는 우리가 감히 짐작했던 것보다 훨씬 더 고차원적이고 체계적이며 과학적이었습니다.
와, 오늘 이 대화 나누면서 진짜 머리를 한 대 세게 맞은 기분입니다. 큰 충격을 받았어요. 단지 2000년 전에 고대 텍스트라고 해서 비과학적이고 신화적인 이야기들이 막 아무렇게나 짜집게 된 문헌일 거라고 덮어놓고 폄하하는 건 엄청난 지적 오만일 수 있겠네요.
네, 매우 위험한 편견이죠.
비록 그들의 기술적 도구가 우리와 달랐을지언정 팩트를 수집하고 진실을 훼손 없이 다음 세대로 전달하려는 그 지독한 메커니즘만큼은 오늘날 퓰리처상 수상하는 훌륭한 기자들이 보여주는 집요함과 완전히 같은 결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키나 박사님 연구는 진짜 단순한 성경 분석을 넘어서 고대인들이 정모를 어떻게 다루었는지에 대한 거대한 인식의 전환을 선물해주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는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하나 던집니다. 현대를 사는 우리, 너무나도 편리한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편하죠. 다 폰 안 하면 되니까요.
전화번호, 가족 생일, 일상기록, 방대한 지식까지 모든 걸 주머니 속 스마트폰이랑 클라우드 서버에 저장합니다. 우리는 사실상 우리 뇌의 기억력과 인지적 기능을 기계에 완벽히 외주화해버린 셈이죠.
완전 공감합니다. 당장 내일 폰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못해요.
그렇다면 우리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볼까요? 기계에 모든 걸 맡겨버린 우리는 고대인들이 생존을 위해 극도로 연마했던 그 놀라운 뇌의 암기 기능이나 마을 공동체가 다 같이 구전 역사를 검증하던 그 끈끈한 인지적 능력 중 얼마나 많은 걸 잃어버리거나 퇴화시켰을까요?
어휴, 꽤 많이 잃어버렸겠죠.
만약 고대의 철학자나 역사가가 타임머신을 타고 현재로 뿅 와서 스마트폰 없이는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하는 우리를 본다면요. 과연 그들이 우리를 진화했다고 우러러볼까요? 아니면 원시적으로 퇴화했다고 혀를 끌끌 찰까요?
우리가 고대 텍스트나 고대인들을 그저 미개하다고 쉽게 무시할 때 혹시 우리가 아직 그들의 숨겨진 지적 능력과 깊이를 온전히 이해할 만한 척도 자체를 잃어버린 것은 아닌지 스스로 돌아보게 됩니다.
와, 진짜 도발적이면서도 가슴을 찌르는 통찰이네요. 처음 우리가 이 대화를 시작할 때 던졌던 질문 기억하시죠? 여러분, 인터넷 없이 과거의 역사를 정확하게 기록할 수 있을까? 오늘 우리는 완벽한 답을 찾았습니다. 고대인들한테는 빵빵한 와이파이 대신 혹독하게 훈련된 뇌가 있었고요. 구글 검색 엔진 대신 공동체의 철저한 교차 검증이 있었고 무한 용량 클라우드 대신 팩트를 향한 꺾이지 않는 집요함이 있었습니다.
네, 그들만의 훌륭한 시스템이 있었던 거죠.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청취자 여러분, 방금 전문가님이 툭 던져주신 그 도발적인 질문을 오늘 하루, 아니 며칠 동안이라도 꼭 한번 마음속으로 굴려보시길 바랍니다. 과연 우리는 기계가 똑똑해진 만큼 인간 스스로도 진짜 똑똑해진 게 맞을까요? 깊이 고민해볼 만한 주제죠.
오늘 이 시간 탐구한 깊은 통찰이 여러분이 고대 문헌을 읽을 때나 우리 자신의 현대적인 사고방식을 돌아볼 때 완전히 새로운 시각을 팍 열어주었기를 바랍니다. 끊임없이 진실을 파고드는 오늘의 심층 탐구는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